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에서 가장 슬픈 장면, 그리고 아픈 장면, 그리고 가장 무서운 선택이 담겨있는 장면을 다루게 됩니다. 함께 묵상할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은미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28장을 살펴봅니다. 블레셋과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때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지만 아무 응답도 듣지 못하고 결국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굉장히 독특하고 긴장감이 높은 장면이죠.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 자매님 읽어주세요.
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벗어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사실이 이렇게 무겁게 다가온 건 처음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응답하시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 침묵은 사울이 오랫동안 쌓아온 불순종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단절되었다. 상황을 설명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 그 말씀하지 않으시는 부재를 견딜 힘이 없었어요. 그 안에 불안이 자기를 충동질하여서 어디에서든지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순종하려고 찾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떠실까요? 내가 말해도 네가 순종을 안 하는데 내가 왜 계속 말을 하니? 내가 말하는데 너는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결과로 네가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내가 말을 안 하는 것이 너를 지켜주는 것이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게 이 침묵을 통해서 다윗처럼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다면 이것이 사울에게는 마지막 선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죄를 또 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조차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심을 믿고 맡기는 이 다윗과 같은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찾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고 계속 핑계를 댔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리화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도 아니면서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외로움 속에서 끝까지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려고 변장을 하고 밤에 길을 떠나잖아요. 그 장면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 영의 불빛이 꺼진 사람이 되어서 한밤중에 점쟁이를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네, 참 비참한 장면이죠. 왕이 당당하게 자신의 행보를 밝히지 못하는 그 숨은 어둠 속에 숨겨져서 무당을 찾아가고 있다는 이 장면. 사울은 예전에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쫓아낸 그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그 죄악의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신접한 자는 속이 빈 가죽 부대라는 뜻인데요. 텅 빈 존재에서 나오는 그냥 메아리처럼 본질과 생명은 담지 못한 그저 껍데기 같은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 울림만 남아있는 그 환영을 쫓아서 사울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사울은 결국 신접한 여인의 도움으로 사무엘을 불러오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나서 오히려 사울을 정죄하고 떠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닫힌 자에게는 그 마지막 음성마저 심판이 담긴 선포라는 게 저는 좀 너무 무서웠어요.
네, 이 장면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복합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형상이 영이 돌아오도록 허용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신접한 자가 연출해내는 환상인지 학자들마다 해석이 나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장면이 사울의 영적인 몰락을 확증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은 단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셨다. 다윗에게로 돌아서셨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울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대답은 심판의 침묵과 선언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몸 전체를 땅에 길게 눕습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에 사울의 몸에 힘이 빠져서 땅에 길게 누웠더라 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육체적인 탈진이라기보다는 영혼의 붕괴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단순한 쓰러짐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왔던 그 모든 높은 것들이 무너지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자기의 의, 왕권, 군사적인 전략, 더 이상 설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네,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음식을 차려주잖아요. 고기를 잡고 무교병을 굽는 걸 보면 마치 진짜 밥상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건 하나님의 밥상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성찬의 식탁의 반대편, 생명을 주는 식탁이 아닌 정말 죽음의 상, 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지금 죽음을 앞둔 자에게 차려진 거짓된 가짜의 환대 밥상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주어진 마지막 만찬이지요. 복음이 아니라 저주의 단절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떡을 나눴지만 사울은 신접한 여인이 건네는 빵을 먹으며 죽음을 향한 마지막 길을 향해 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중 식구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단지 사울이라는 한 왕의 비극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말씀하지 않으실 때 또는 침묵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행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러 가고 있습니까? 정말 신접한 자들, 무당에게 찾아가서 나의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라고 묻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돈이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지혜 있다는 사람을 의지하러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의지하고 기대고 있습니까?
네, 기도에도 답이 없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제 마음에도 답을 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도 찾아가서 듣고 싶다는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좀 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네. 네, 따라가고 또 듣고 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은미 자매님도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까요?
네, 저도 그랬는데요. 사울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본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저는 믿음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조급함으로 인한 어떤 다른 선택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낙심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우상의 얼굴을 드러내고 그 우상을 우리가 발견하고 정직하게 직면하고 인정하고 그 우상을 깨뜨리고 다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뢰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정화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시간에 신접한 여인의 집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용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신앙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불순종이 쌓이고 듣지 않음이 반복되다가 결정적인 침묵의 벽에 부딪혀서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울에게 일어나는 이 순간들이 사실 사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에게도 믿음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목사인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내가 목회자로서 바르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우상들이 내 안에 존재하진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도 사울의 부름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순간을 맞게 되잖아요. 저는 이런 순간이 저에게는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모양은 다음 장에서 더욱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은 무너지고 다윗은 돌아옵니다. 사울은 끝까지 죽음의 방향, 하나님의 반대 방향을 향해서 걷고 다윗은 생명의 회복,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단순히 행위, 겉으로 보이는 행위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방향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침묵을 절망으로 해석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을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자세를 돌아보는 기회로 해석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목사님, 사울은 왜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잘못했다라는 회개가 없었을까요? 그토록 절박했는데 왜 하나님께 더 매달리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게 말이에요. 사울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랬으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을 알려주셨을 텐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울과 다윗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이 아닌가. 우리는 사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예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네. 놀부가 있고 흥부가 있어요. 북쪽에서도 이 놀부 흥부 얘기 아시죠?
네.
흥부와 놀부가 있어서, 근데 사실 놀부는 나쁜 놈이고 흥부는 착한 놈이 아니라 그 안에도 놀부도 그 안에 가족을 돌보려는 선한 마음이 있고 흥부도 좀 게으르고 이렇게 일을 안 하고 가난한 이런 모양들이,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형제를 아끼고 돌보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놀부라는 예와 흥부라는 예를 정해놓고 이야기가 흘러가잖아요. 이것처럼 저는 듣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신지를 가르치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울처럼 행하지 않고 다윗처럼 언제든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그럼 사울은 지옥 갔나요? 라고 묻는다면 우린 모르죠. 사울이 정말 죽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개인적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전환됐는지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한 사람들, 우리가 천국에서, 아니 나중에 죽어서 당신은 어떻게 여기 있어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그 결말은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회개하지 않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너는 그렇게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불순종하지 말고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나한테 돌아와 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박하게 구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그것이 불법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방법일지라도 또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했다는 사실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네, 회개는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울이 회개했다면 다윗이 회개하듯이 사울이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반드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그 경계에 서 있습니다. 기도해도 말씀을 읽어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 있다면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그 단절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살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울이 넘었던 선을 우리가 넘지 않기를, 그리고 침묵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갈망하며 기도하는 엎드림이 있다면 우리는 사울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 은혜가 마중 식구들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자매님, 은미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28장에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절망과 두려움 속에 결국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렸고 그 선택은 결국 더 깊은 절망으로 절망 속으로 걸어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저도 삶의 답을 찾지 못할 때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의지하고 또 다른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길이고 진리이심을 고백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이 더디고 침묵처럼 느껴질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잠잠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울의 어두운 길을 반면교사 삼아 언제나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음을 믿사오니 오늘도 나의 판단과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과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펴도 심령이 답답하고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 시간 속에 너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름을 찾지 않게 해주세요. 더 깊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더 기도하게 해주세요. 절박함을 회개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해결하려다 영혼을 잃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침묵조차 은혜임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라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밤에 길을 떠난 사울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광야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새벽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기보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움직임들을 바라봅니다. 사울이 그것이 범죄인 것을 알면서도 어둠 밤에 숨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이는 왕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 광야에 숨어있는 광야의 동굴에 숨어있는 삶일지라도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원한 행복인 것을 기억하고 보이는 왕의 보좌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에서 북조선에서 지금도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어둠의 동굴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그 주님의 침묵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얼굴을 부르짖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마중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그 어둠의 시간 속을 그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하는 우리 마중 식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왕 같은 거룩한 백성이요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 그날을 그 약속의 성취의 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 미소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지난주에 그냥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예배드리러 다녀왔었는데
네네.
예배를 드리고 그 저희 친구들끼리 친목을 위해서 축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잠깐 참여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 축구를 하셨구나.
네.
네. 축구 잘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하자매는 어떻게 지냈나요?
네, 저는 지난주에도 공부한다고 했는데 이번주에도 역시나 공부를 했고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네네.
그래서 진짜 아침에 일찍 나가지 않으면은 제가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는데
네네.
가기 전에 온몸에 땀이 그냥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갔다가 해 떨어지고 또 저녁 늦게 선선할 때 집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아,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축구도 하고 그러셔야죠.
네, 기회가 되면 저도 축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향한 또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는 모습을 살펴봤어요. 자, 이때 빌라도는 로마로부터 막대한 권력을 위임받아온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못했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했었나요?
사람들의 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뻔히 알면서도 결국은 옳은 걸 선택할 수 없는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세상 권력의 실체가 여기에서 다 드러났어요. 지하자매 말처럼 총독의 자리에 앉은 빌라도가 그렇게 대단해 보였지만 결국 사람들의 목소리에 밀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방관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반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나요?
빌라도와는 다르게 본인이 정하신 길을 따라 흔들림 없이 끝까지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세상 권력 앞에 약자처럼 보였지만 진정한 강자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람들의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 권력자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을 올곧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하나하나에 큰 의미와 또 도전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요 등불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함께하던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앞서 빌라도의 판결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군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군인들로부터 예수님께서는 가진 모욕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어서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에 오르도록 했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십자가의 무게가 약 70kg 이상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성인 남자를 짊어지고 언덕을 오르는 거였죠.
말씀을 읽으면 상상만 했었는데 십자가가 그렇게 무거웠군요.
네, 뭐 이뿐만이 아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군인에게 넘겨주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라고 했었는데 당시 로마가 사용했던 채찍은 거의 살상 무기였어요. 한번 채찍에 맞으면 채찍 끝에 있는 갈고리와 날카로운 동물 뼈가 사람 살갗을 파고들고 채찍을 다시 잡아 빼면 살점이 뜯겨 나가기 때문에 채찍질을 당했다라고 하는 건 정말 극도로 잔인하고 괴로운 형벌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끔찍하네요.
네, 안 그래도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지칠 대로 지치신 상태에서 채찍질까지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에 이미 사경을 헤맬 정도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 70kg나 되는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오르라 했으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 더욱 실감이 나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네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앞에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네요, 목사님.
자,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연약한 인간의 육신으로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얼마 안가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자 군인들은 구경꾼으로 있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시몬이 구레네 출신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으로 예루살렘과는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렇게 먼 곳에서 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걸까요?
전통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걸로 보여져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 시몬은 아마도 유대인으로서 외지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외지에서 살다가 모처럼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필 로마 군인에게 걸렸던 거죠. 자, 마태복음 27장 21절 말씀에서는 군인이 시몬에게 예수님을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데 어떻게 지고 가게 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어떻게 지고 가라고 하고 있죠?
억지로 지워가게 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억지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운없게 걸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약 3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된 로마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의 아들과 아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에 관한 이야기가 로마서에 나오는 건가요?
네. 조금 더 정확히는 시몬의 가족에 대해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마가복음에서는 시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시몬이 누구의 아버지라고 하고 있나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루포가 로마에서 나오는 루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종합해보면 유대인이자 유대교 신자였던 시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옆에서 구경하다가 운없게 군인에게 걸려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세대가 흐르고 나서 그의 아들과 아내는 사도 바울로부터 문안을 받는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어 있었고 심지어 루프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어머니로 언급할 정도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시몬의 집안 전체가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의미도 모른 채 억지로 짊어졌던 십자가가 그 가정에 구원을 가져오게 한 거군요.
네, 맞아요.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가 시몬과 그의 가정에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고, 자, 다음 구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자, 말씀을 보니까 누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고 있나요?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랐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여자들은 누구인가요?
정확하게 이들이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누가복음의 시대적 관점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의 시대적 관점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유독 여자와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처음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누가복음은 특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드러내고 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들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앞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하나같이 어떻게 했었나요?
예수님을 떠났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정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장 힘드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괴로우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괴로우셨던 그 순간에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무시당했던 여인들, 여인을 대표로 한 가장 낮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동참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여인들이 진정한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렇죠.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던 예수님을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된 제자가 누구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런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을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일종의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명을 부여하고 계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 이어지는 말씀도 함께 읽고 제가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자, 누가복음 23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태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자, 29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특정한 날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죠. 보라, 날이 이르면 이라고 하시면서요.
네, 그러네요. 예수님께서 어떤 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서부터 설명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누가복음이 기록됐던 시기를 보통 AD 70년에서 90년 사이로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AD 80년경에 누가복음이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로마 전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기 전, 그러니까 전야제와 같은 그런 시기였어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격변의 시기를 맞이할 전야제라고 하시는 건가요?
우선 AD 70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절대적인 장소였는데 성전이 무너졌으니 그들의 세계관 자체가 무너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진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그들에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나요?
네, 바로 로마의 수많은 황제 중에서 가장 끔찍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도미티아누스가 AD 81년에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된 사건이에요. 원래 황제가 죽게 되면 다들 죽은 황제를 신의 아들로 추앙해 주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자기가 신이다라고 자칭을 하면서 로마 전역에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물론 다른 로마 사람들이야 도미티아누스가 스스로 신이라고 했을 때 아 뭐 그냥 그렇다면 신이라고 불러주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도미티아누스를 신이라고 인정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 폭군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철저한 황제 숭배 사상가였던 도미티아누스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을 때 자, 누가는 바로 알았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들이닥치겠구나.
그렇다면 누가는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게 될 핍박을 예상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닥쳐올 핍박의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견뎌야 할지를 알리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거예요. 자,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 혹시 눈에 들어오나요?
네, 목사님. 앞으로 환란을 통과해야 할 그들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 울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네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29절과 30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날이 언제를 의미하는지도 이제 알 것 같지 않나요?
핍박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결국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끔찍한 핍박의 날이 올 것을 예상했고, 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이용해서 고난의 시기를 맞이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의 날, 그날이 곧 올 것이다. 마음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3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입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자, 여기서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비유법으로서 예수님 본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푸른 나무 대신 예수님도 이렇게 핍박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 하물며 마른 나무와 같은 너희들, 예수님을 따르는 연약한 자들, 너희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핍박받게 될 그리스도들을 향해서 우려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네요.
네, 그렇죠. 자, 그렇게 앞으로 환난의 때를 지나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려의 마음을 내비치신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과정을 굉장히 덤덤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해골이라는 곳에 도착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다른 두 행악자도 그렇게 했다.
마치 별일 아닌 듯이 물 흘러가듯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기에도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요?
네, 있어요. 자, 누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을 덤덤하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환난의 시대를 지나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받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받으셨다. 자,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영혼을 생각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이들이 비웃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각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을 구경하는 백성들, 또 관리들, 군인들, 심지어 큰 죄를 짓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죄수들까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사랑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일어나요.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말씀을 쭉 읽어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예수님 옆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죄인 중 한 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네, 그렇죠. 십자가 위에서조차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죽어 마땅한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죄인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아무런 반전 없이 허무하게 죽으시죠. 자,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결코 예수님의 죽음이 허무한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예수님이 죽는 걸 보고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이 의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백부장이면 로마 군인 아닌가요?
네,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로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던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 변화가 일어났었나요?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는 모습을 지켜봤던 무리도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빌라도를 몰아붙여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그 무리가 가슴을 치며 후회하며 돌아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또 누가 지켜봤다라고 하고 있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혹시 여기에서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과 그 가운데 변화하는 사람들을 지켜봤다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알 것 같나요?
그냥 봤을 때는 예수님의 죽음이 허무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 없는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변화되는 이들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를 통과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당하게 될 고난의 의미와 영향력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걸어왔던 여자들처럼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 길 끝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그로 인해 어떤 이들은 예수님처럼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닌 죄인을 구원하고 이방인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수많은 무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또한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될 거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와 또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걸어간 우리의 발걸음과 또 북조선의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질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기꺼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겠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걸음의 흔적을 따라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또 걸어감으로써 또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에 건져라 우리 손